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세계에 무지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는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죠.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특별히 하늘을 창조했다고 하는 하늘을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첫째 하늘은 물론 보이는 이 하늘이지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자기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가 온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공중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죠. 셋째 하늘은 깊은 영적인 세계에 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보이는 이 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신앙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앙이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을 다루느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이 신앙이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존재는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영적인 것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초는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후에 장차 갈 그곳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될 그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목표로 하는 신앙이 되고 천국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소망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이 두 가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 속한 종교 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원한 천국을 위한 부활 신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이 영적 세계에 무지하다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신앙을 하되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않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두개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예수님께 완패당했습니다. 세금 문제로 고소하려다가 오히려 당했죠. 그것을 안 사두개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은 부활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고소해서 이겨버리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학 교리는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비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거짓말로 들리겠죠. 허황된 말로 들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짓말로 들려서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났겠죠. 더더구나 예수님이 이 선량한 백성들을 허황된 이론으로 이상한 말로 백성들을 미혹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걸 바로잡아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허황되게 얘기해지고 거짓말처럼 들린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들리는 그 사람 속에 아직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거짓말처럼 들렸죠.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엉터리 같이 들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렸죠. 그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이 왜 나는 믿어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거짓말처럼 들리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사단이 준 거짓된 이론과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에 있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때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좋은 신뢰를 가지고 나왔죠. 그것은 어떤 집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아기가 없이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율법에서는 장자의 그 상속자를 잇기 위해서 둘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상속을 하게끔 율법에서는 그렇게 해놨죠. 그것을 들고 나와서 질문합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죽고 둘째가 그 아내를 취했는데 둘째도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재미있는 비유를 했죠. 일곱째까지 그랬는데 아무도 후사가 없이 형제 일곱도 다 죽고 마지막엔 그 여자도 죽었으면은 천국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또 부활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일곱 형제 중에 그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아주 좋은 그 논리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이 세상의 사람의 논리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서 영적인 말씀만 전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대적하고 분노가 나고 엉터리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세계는 자기 이상으로 이성으로 자기 논리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때 영적인 모든 것은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 성경에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바로 그렇게 말했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니 영적인 세계에 막혀있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세계에 막혀있는 사람이 자기 논리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부활을 얘기하려고 천사를 얘기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난다면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다가 오해를 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교회에서 이해 안 되는 문제, 자기에 걸리는 문제들 모든 문제가 한 시간에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사건건 모든 신앙생활에 문제가 터집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걸리고 대적하고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고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음으로 그런 문제에서 걸림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사두개인의 문제는 부활이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봅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첫째 예수님의 성경을 모르고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들에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 사두개인들도 제사장파로서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을 모른다고 할 때 이해하기 어렵겠죠. 영적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았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할 리가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든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이미 성경이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미 죽은 조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죽어 없어진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오셔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미 그때 당시로 1500년 전에 이미 죽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800년 전에 이미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800년 전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어요? 1500년 전에 모세가 죽었으나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고 800년 전에 엘리야가 이미 이 땅을 떠났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았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이 천국에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조상들, 할아버지, 부모, 형제, 심지어는 자녀까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천국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우리가 신앙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불쌍한 자가 되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고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지식으로 파고 연구하고 지식의 욕심으로 듣고 듣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이 오히려 죽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은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된 문자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아마 가장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읽었을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다 외웠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다 외웁니다. 그들은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성경 지식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을 다 죽이는 것이라도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율법의 조문을 영으로 성경을 읽고 영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두개인들의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 많은 신학 교리를 아는 사람,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하는 일을 보세요. 영적인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죽은 문자를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생명이 되는 그 많은 말씀을 머리에 다 안고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종교의 허구성이요, 종교의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알 뿐 문자 속에 있는 생명이요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의미는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열토당토하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왜 몰라요?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 성경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지식으로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 그 속에 영이와 생명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성경을 모른다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반응이 뭡니까? 교회 사는 말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맞지도 않는 거예요. 저런 말씀을 어떻게 말이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더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 또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씀 믿기 어렵습니다. 불신자만 믿기 어렵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 종교인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세계에 닫힌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할 때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말씀의 은혜 받습니다. 사람의 혼을 자극하고 사람의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자기 은혜를 잘 받는 줄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설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영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런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감동으로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갇힌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 그러고 감동도 받고 하는 사람이 영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하죠. 바리새인들이 같은 바리새인들이 설교를 듣건 다 은혜를 받았겠죠. 제사장들이 같은 동료의 제사장의 설교를 듣건 다 은혜 받았겠죠.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의 설교를 했더니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자기를 찌른 말씀하고 자기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야단치고 책망망하고 자기 가슴을 찌르고 괴롭게 하고 아무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에요. 종교인들에게는 영의 설교는 괴로운 것입니다. 특히 싫은 설교예요. 자기에게 안 맞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그러면 그게 맞는 말씀을 줘야겠죠. 그게 맞는 떡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하는데 왜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자기는 괴롭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믿지 못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렇게 지혜가 있으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나는 문제가 될까? 같은 세례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인생이 달라지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이 말 같지 않게 들리고 왜 그 말씀이 나는 괴롭고 화가 날까? 머리가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정말 자기가 지혜롭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해답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자기 문제는 다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아무에게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이 안 들려요? 살아날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안 들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그 사람은 망할 자들에게는 그렇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리잖아요. 왜? 복음이 들리면 살아나니까, 망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안 들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한 문제라.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은 지금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은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은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산란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잡생각을 하게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말씀을 들을 때 하품이나 하고 졸리고 머리가 아프고 분노나고 다 그게 누가 하는 것이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런 반응이 들리겠어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사단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통해서 그 영혼을 망하게 할 사람으로 망하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못 들리게 한단 말이죠. 거꾸로 보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만 들으면은 그 인생이 변화될 사람이라는 것을 사단이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가치 없는 사람에게 뭐 방해를 하겠습니까? 정말 저 영혼은 저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인생이 바뀌고 놀랍게 변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골라서 사단이 방해하지. 뭐 가치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단도 굉장히 바쁜데. 그래서 우리가 잘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내가 그날 그 시에 그 예배 때 그 모임 때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선포될 것을 사단은 압니다. 나는 모르죠. 오늘도 뭐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모임이 그 모임이고 그 세리 그 세리고 자기는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근데 나를 더 잘 아는 자가 세상의 신이 오늘 그 모임에 가면은 그 세례에 가면은 그 예배에 가면은 그 집회 그 수련회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못 가게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버리겠죠. 별잡 생각을 다 하게 하겠죠. 별 부정적인 생각을 다 하게 하겠죠. 그래서 예배 못 오게 합니다. 꼭 그날 그 예배의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꼭 그날 못 오는 거예요. 앞뒤로 365일 52주 하루도 안 빠진 사람이 꼭 1년에 한 번 그 시에 빠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연이겠습니까? 그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별별 사람을 붙여서 전화가 오게 하고 욕을 해서 여행 가게 하고 친척들을 만나서 칠순 잔치하게 하고 별 사건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교회를 오게 하지 못하는 그날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또 교회를 오기는 왔어도 그날 유난히 졸리고 유난히 하품이 거치지 않고 유난히 괴롭고 말씀이 안 들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고 감정상하고 옆 사람이 필기하는 것만 봐도 화가 나고 뭐 별별 일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귀를 막고 싶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괴로워가지고 이를 갈아도 하니까 귀를 막고 별일을 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설교를 받기만 하면은 그들이 인생이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별별 방법으로 귀를 막아서라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지만 정말 내가 이번 내는 예배 이날은 꼭 가기 정말 가기 싫다. 정말 이 오늘 셀 모이면 정말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이다. 새벽기도에 정말 그날은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라서 새벽기도 갈 수 없다. 가면 오늘 완전히 몸살나서 죽을 것 같다. 이번 수련회는 아무래도 휴가가 안 될 것 같다. 이번 가정사역은 정말 나와 상관없다.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때야말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때 그 상황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환경을 부인하고 감정을 스스로 추스리고 십자가를 지고 울면서 천건만건 되는 몸을 가지고 그걸 이기고 나올 때 거기에서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내가 그렇게 가기 힘들어했을까? 왜 내가 거기에 가는데 이런 방해가 많았을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왜 나의 신앙은 이렇게 변화가 없고 이렇게 물에 물탄 듯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1년, 10년, 20년 된데 이 모양인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 방법대로 안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할 것이 없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유가 있겠죠. 이런 방해가 있을 때마다 자기 생각에 매이고 혼미한 생각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빠지고 그 감정에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그걸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그거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육신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고 아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도 없는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죠. 내가 또 졌네, 또 졌네, 또 잠수했네, 또 내가 그랬네. 처참한 실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알 거예요. 그런 방해 하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혼미케하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답을 알았으면은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인이, 징조가 뭡니까? 여러분들 좋은 징조입니까? 반대로 나쁜 징조가 많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는 나쁜 사인들이 많습니다.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하지 못할 어려운 형편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건 다 좋은 사인입니다. 그것을 이길 때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을 그걸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사도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 차원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옮겨가서 천국에서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대로 옮겨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 더 이상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지. 그 차원을 넘었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의 차원 이상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형제 중에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땅의 차원이, 어린애 같은 차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부활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부활 때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죠? 불신자들은 귀신의 존재는 믿으면서 천사의 존재는 안 믿어요. 마귀의 존재는 믿어서 제사도 지르고 우상도 섬기고 굿도 하고 점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천사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살아계실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있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 번 다 죽지만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 몸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이 나타나셨지만 몸도 있고 못자국도 있고 상맞은 옆구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뭐예요? 문이 닫혀있는데 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또 생선도 잡수셨어요. 이것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이해가 할 수 없겠죠. 그런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후에는 이 세상 차원의 제도권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는 천사와 같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에 살기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맞게 흙의 사람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야 이 땅에 편하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는 이런 육신으로 살기는 불편한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살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바꿔서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바꿔진 모습으로 우리 서로 만납시다. 바꿔진 모습으로. 우리 이 모습으로 만나니까 뭐 사람들이 뭐 니네 잘려고 코가 왜 이러냐 눈이 그러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사도계인들의 상식으로는 썩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까? 우리 일반 상식이 그거죠. 썩어서 죽은 때 어떻게 부활하냐면 오래돼서 100년, 200년 되면 뼈도 다 없어지고 다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왜? 하늘의 차원은 달라요. 우리가 화장해버리면 뭐 나중에 부활할 때 아무것도 없어져요. 예수님은 친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 썩은 시체 냄새가 나서 다 썩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손 하나 대지 않고 말씀을 했을 때 시체가 돼서 다 썩은 시체가 멀쩡하게 살이 붙어가지고 멀쩡하게 걸어 나왔잖아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가 그건 자기 고민이죠. 자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나인생 과부의 아들을 죽었다가 살릴 분들은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불치병, 중풍병, 혈루병을 고치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간정을 해서 자기의 몸이 나았고 자기 이런 문제가 해결돼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 소설 쳐는 것으로 교회에서 거짓말로 지금 간증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보여달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보여줘도 못 믿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사도개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도 못 믿었어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믿지 않으려 하는 자기 속에 있는 성경을 말하면 악심이라고 합니다.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 딴 사람은 다 믿잖아요. 딴 사람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믿는데 자기는 왜 믿지 않겠습니까? 자기 안에 악심이 있단 말이죠. 그 악심이 누구가 준 것이? 바로 사단이 준 것이. 사단의 말은 믿는단 말이죠. 죽은 조상에게 귀신에게 제사를 지으면 복받는다는 걸 믿는단 말이죠. 사단이 주는 말은 잘 믿어요. 점을 치면 내 정계가 나온다는 건 믿어요. 그러니까 돈 내고 점을 보겠죠. 구슬하면 자기가 잘 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국값을 내고 구슬하겠죠. 사단이 주는 음성,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는 사단이 하는 건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안 믿겠어요?
속에 사단이 주는 악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악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회개해야 되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걸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회개하면은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과거에 내가 믿지 못했던 모든 의문점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10년 몇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홍해를 가리신 하나님이다, 다 말로는 기도할 때 다 하지만 자기의 하나에게는 손톱에 물집 하나도 고치지 못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인정하고 믿지만서도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도 기도한단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갖춰요. 새벽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예물도 드려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중시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들의 문제는 현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현세적인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필 규정입니다. 성경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미치지 않으면은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제사장 족속으로서 제사장 일을 하는데 그럼 그들이 뭘 하겠어요? 안 할 수는 없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속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필 규정입니다. 종교 생활은 말이 종교 생활이지 세속적인 생활입니다. 세상 삶을 종교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고 육체의 영광을 위하고 이 세상 쾌락을 위해서 떡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 불신자는 차라리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세상을 마음껏 놀고 죄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 무서워가지고 교회 안에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렇게 세상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대요. 불신자보다도 살인 강도자보다도 세상의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불쌍한 자예요.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않으면 바라볼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 뭔가 채워줘야 삽니다. 공허한 상태는 계속 못 사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는 게임이라도 해야 되고 마약이라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런 걸 못하니까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세상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못 되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성경에는 거룩한 직분이고 거룩한 삶을 살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얼마나 타락되고 더러운 삶을 사는가.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입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또 제사장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정치 싸움을 하고 헤롯에게 아부를 하고 로마 총독에게 아부를 하면서 그 정치력을 가지고 자기 교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해서 그 세를 받아가면서까지 돈 벌려고 하고 물질욕에 잡혀있고 재산은 형식적이고 명예와 종교적인 권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데 뭘 바라볼 게 뭐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은 없고 믿음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없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바라보겠어요? 첫째는 세상적인 삶이다. 돈 벌어 먹고 사는 데 집착해야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에요. 그러면서 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셀 리더는 되려고 하고 팀 리더는 되려고 하고 부서장은 되려고 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로라도 종교적인 대리만족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리더의 직분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하면서 좋은 건 취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두개인들이 하는 실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권력에 교권에 무슨 장이 되려고 하고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보세요. 믿음은 바닥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된 천국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건 방해야 되거든. 왜 그런데 목숨을 걸고 돈을 들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도. 바로 현세적인 믿음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별로 소망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그냥 말이에요. 실제 자기와 상관없어. 이 땅의 돈 한 푼이 더 중요해. 이 땅에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하지. 하늘에 뭐 상급이 있고 뭐 달란트를 받고 자기가 아무 상관없어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이 이 땅에 떡 한 조각을 묻어서 그걸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영원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알아야 될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잘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 정말 부자로 잘 살았다.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 그게 잘 산 겁니까?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들. 그래서 한 세상 살 동안 잘 살려는데 목숨을 걸죠. 이 세상에 잘 살다 죽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잘 살면 된다는 것으로 사는 거죠.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인생입니다. 죽으면 끝나면 정말 좋겠지요. 아무렇게 살아도 되니까 한번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 마음대로 살고 싶지. 그러나 우리 인간을 이래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가는 길을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그 뒤에는 내가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똑같아요.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잘 살든 가난하게 살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는 더 심각한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실제라고 생각해봤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실제라고 생각하지요. 죽음은 실제고 죽음은 죽는 순간 육체는 숨을 멈추고 모든 작동이 멈춥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그 죽는 그 찰나 순간에 내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상황이 벌어져요. 실전이 벌어집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멀었습니까? 몇십 년 안에 결단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언제 무슨 사고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멀지 않았습니까? 몇천 년 뒤에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코앞에 닥쳤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부활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다 부활합니다. 부활 못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죄를 많이 지어도 부활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미 죽은 자. 화장을 했든 생매장을 했든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 죽어 없어졌더라도 화장해서 없어졌더라도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잿가루가 한강에 뿌려져도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무서운 때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 부활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산 그 그대로 그 봉을 따라서 심판이 달라지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한마디로 뭘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게 무슨 일이겠어요? 살인 강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는 순간 육신이 끝나는 순간 부활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도 괴롭지만 그 이후에 더 괴로운 영원한 고통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으로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었죠. 부자와 나사로의 예가 여러분들 남의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자는 잘 사는 부자였어요. 거지는 집도 초라하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세상 즐길 것도 없습니다.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 집에 누워서 부자가 던져주는 것으로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거지도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었을 때 그런 천사들이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영원한 부자에게서는 죽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산다고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증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매일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입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걸 먹고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호화 찬란한 분모의 꽃상여로 아름다운 장례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 그의 인생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죽는 순간 불못에 빠뜨려서 견딜 수 없는데 죽어지지 않는 건 문제죠. 그때도 죽어지면 그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죽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죠. 죽어지지 않으면서 불못에 있어야 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보니까 자기 대문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있어.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혀에 물 한 바가지도 아니에요. 한 컵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목이 타고 괴로우면은 그거 좀 찍어다 내 혀에 좀 한 점이라도 발라달라. 안 된다 그랬어요. 이미 그때는 자비가 끝났어. 기회가 끝났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부자는 그때서야 깨달았어. 지옥 불못에 들었어야 깨달았어. 그때 인생은 끝났어.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준비하는 살라고 하는 긴급 SOS, 긴급 메시지. 우리는 얼마 후 다 이런 삶을 둘 중에 하나 닥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엄연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부활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그때 가서 가슴을 치며 천추에 하는 일을 갈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말씀이 들릴 때 한 번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만약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그때 가서 지옥 불못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처럼 그때 가서 그 불못 안에서 오늘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지금 깨닫는 것이 낫습니다. 그때 가서 오늘 말씀을 깨달아봤자 그건 소용이 없어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때 들어야만 효과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 장소에서 그때 그 말씀을 놓치면 그 말씀은 효과가 없어요. 이 말씀을 지옥 들어간 다음에 들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시간에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때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일 마음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의 끝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천국의 부활의 삶만을 위해서 준비해도 모자란 시간에 이 세상의 허랑방탕 시간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죽지 않으려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먹고, 죽지 않으려고 나중에 노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노후를 준비하고, 죽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늘 죽음을 준비합니다. 죽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문제를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좋고 지금 죽는 것도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에서 자유한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죄의 사슴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늘 죽음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가 피 흘리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히 죽어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살아서 예수를 믿건 또 예수를 믿고 죽은 이후에라도 영원히 사는 걸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부활을 믿는데 이 세상에 더 이상 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끝에 목매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은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에 비중을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몇 프로를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몇 프로를 쓰는지, 그게 자기 마음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배설물과 같이 너무 유치하고 너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네.
생명이 있으면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오늘 무슨 맛집에 가서 뭘 먹을까 생각합니까? 오늘 점심때는 뭘 먹을까 그게 고민이 됩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굶으면 끝나는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그러나 많이 굶지 말고 한 끼 정도는 굶어도 됩니다. 즉 내가 먹는 것에 매여 있고 식탐의 영에 끌려 있으면은 그때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한번 굶어보면 그 세력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맨날 자기가 먹고 싶으면 그것을 따라가 보세요. 그 세력이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그것은 황소처럼 커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 썩어질 땅에 속한 삶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에베소 2장 6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에게 지금 그 생명이 하나님께 지금 안겨있는 삶입니다. 땅에 속한 삶이 아니에요. 거기는 더 이상 가난도 없고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히 사랑과 기쁨만 있는. 그런데 그걸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그걸 놓치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에 매인 자기 문제를 떠나서 사는 날 몇십 년 안 돼요. 그 사는 날 동안이라도 후회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미련 없는 아쉬움 없는 마음껏 자기 인생을 한번 산재물로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인생을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미련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